재작년 말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신학생들 만나면서 제일 놀랬던 게, 존 칼빈을 굉장히 뭐 나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개혁주의 학교라는 데서. 그래서 그게 그런가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 우리는 여러 그 사상적인 입장 중에 존 칼빈의 개혁주의, 제네바 개혁, 그 다음에 로잔 선언, 그리고 그 아브람 카이프의 신칼빈주의, 그리고 셰퍼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 신학적인 토대로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얼어죽을 칼빈주의냐고 막 욕이 이만큼 붙었더라고. 근데 그걸 쓴 분들이 다 장덕의 분들이고 상당수는 칼빈주의적인 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생들, 졸업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만큼 그 칼빈주의 또는 칼빈에 대해서 그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잘못은 몇몇 신학자들이 존 칼빈에 대한 이 오해를 한국 교단에 많이 옮기셨는데요. 예를 들면 정성구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책을 쓰실 때 못 모르고 이 반 칼빈 그 학자가 쓴 글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칼빈의 시대 때 수만 명을 학살했으며, 술집은 다 폐지, 조금만 뭐 예배 시간에 웃어도 그 체형에 처하고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거를 칼빈 시대의 엄격한 글을 그대로 쓰셨거든요. 그걸 또 학생들에게 대대로 가르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한 인물이 많이 그 오해가 됐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믿는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의 그 원조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건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루터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터 같은 경우는 탁상계화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로맨틱하잖아요. 마누라가 도망친 수녀. 그 수녀들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니까 신부들은 그 루터 또는 개신교 목사가 되고, 수녀원에서 이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아, 카톨릭이 틀렸다고 나왔는데, 다들 이 이제 뭐 목사님과 결혼하고 좋게 좋게 갔는데 참 그 굉장히 힘들게 생기신 두 분이 남았어요. 이 중에 한 분을 루터가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한 거거든요. 사람도 좋고 또 뭐 자녀도 좋고, 이 라브리처럼 식사에 식탁에 모여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주고받고,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나. 근데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칼빈의 묘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으로 내 묘비를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내가 또 하나의 뭐로 성배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묘비를 남기지 않고 유언으로 남겨서 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때문에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또 자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창백한 조직신학자다. 이런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이다. 냉혈한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1562년에 최초로 칼빈에 대한 중상이 있었는데요. 칼빈이 돌아가신 지 13년 후에 그 제본 볼셰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멜회 카톨릭 수도사였는데 복음주의로 개종했다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면서 칼빈에 대해서 정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야심과 자부심이 강한 자, 오만한 자, 잔인한 자, 약삭빠른 자, 복수를 하고야 마는 자, 그리고 특히 무식한 자,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상비방이 너무나 조잡하고 서툴렀기 때문에 17세기에 샤를르 드를랭쿠르라는 사람이 이걸 다 논박을 해버렸어요. 논박을 하니까 비평이 보다 치밀하게 됐습니다. 보수에라는 사람이 이제 아, 이 칼빈의 개혁자인 칼빈이 정신적으로 아주 통찰력과 결정도 대담하고 교리도 정확하고 확고성, 신중성, 솔직성성이 있다. 그렇지만 첫째 칼빈은 야신가였다. 그러니까 전 유럽을 자기가 어떤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야신가였다. 그거는 지나친 교만에서 온 거다. 두 번째는 아주 전제군주다. 그래서 모든 이단의 그 개조, 개국 여는 그걸 만들었던 어떤 큰 세력의 패거리의 권위라는 어떤 믿기에 걸렸던 거다. 한마디로 권력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축하고 지독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극도의 악의를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19세기에서도 계속 진행됐어요. 19세기에도 진행돼서 카톨릭에서도 칼빈은 계속 그 악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고 루트란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루트란에서도 그러고 있고 심지어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 장로교 개혁주의 내에서도 상당수의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일부는 그 굉장히 칼빈을 낮게 평가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한 게 화란에서 아브람 카이퍼라는 등으로 대변된 신칼빈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라브리랑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신칼빈주의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이랑 그 다음에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칼빈을 많이 회복을 시켰어요. 그 훌륭한 신학자다라는 점을 드러낸 측면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오해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칼빈은 끊임없이 잘못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칼빈주의자고 칼빈을 존경하는 사람까지도 그 잘못된 이미지 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자신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큰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또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연구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학문적이고 저도 어거스틴처럼 좋으면 정말 재밌고 내가 존경하고 또 믿을만하고 따를만한 사람 걸 해야지 나도 기쁘고 그렇지 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었대 그러면 좀 그러기가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제가 수업시간에 그러니까 박건태 교수님 참 잘 보시면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칼빈은 워낙 그 제세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측면을 인정을 하지만 너무 그 칼빈주의를 나쁜 걸로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런 게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세기의 책도 뭐 거의 그런 수준 책 나왔고 장 칼뱅 에스터 디타트 다프레드 뭐 스토아 엔치앙의 모든 이런 프랑스 책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살펴보면요. 이 앞에서 말한 이 황당한 것들은 다 이제 벗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합리적인 비판. 칼빈주의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 칼빈의 왜곡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제네바의 독재자. 이 얘기는 들으신 분 있으세요? 칼빈이 제네바의 독재자다. 네, 그죠. 칼빈에게 덧씌워진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라는 것도 들어봤죠, 그죠? 신정정치.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정치를 한 독재자 아닌가 하는 비판입니다.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칼빈즈 미스톨로지라고 그래요. 칼빈에 대한 신화다. 이건 비판이, 이 현실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완전히 신화를 만들어낸 거다.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판 대부분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화라고 얘기한 건데요.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16세기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비판한 경우예요. 두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칼빈의 대적자들이 행한 근거 없는 비방을 아무런 조사 연구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정성구 교수님이 하셨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 저놈 나쁜 놈이었대 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 사람은 저 사람이 저놈 나쁜 놈이었다고 얘기했더라. 근데 그 사람 나머지 이제 3자 4자 5자 거치면 아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거 자료를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학문 세계라는 게 웃겨가지고 누가 뭐에 대해 쓰면 그게 오래된 거면 권위로 인정받는 게 돼요. 사실확인 없이 그 1차 자료, 2차 자료로 뺏기고 그럴 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어떤 학자가 썼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있고 세 번째는 이런 비방을 또 이단들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칼빈을 이렇게 비판했더라고. 독재자였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한 신학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칼빈주의로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냐. 우리 이단 아니라 삼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 60년대 좌파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 좌파의 그 하나의 신학적 타겟 중에 하나가 칼빈이었어요. 그 칼빈주의를 허물어뜨리는 것. 그 의도적 영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네바를 신정정치는커녕 독재자는커녕 칼빈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왜냐? 1538년에 그러니까 칼빈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아까 얘기했죠. 칼빈이 어떻게 제네바 가게 됐는지. 당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스위스의 여러 도시들이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개혁들에 참여했는데 제네바 같은 경우 파렐 아저씨가 하고 있었는데 이 파렐은 좀 신선한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칼빈이 27살인가? 예, 3살 내 20 한국나이랑 헷갈리네. 그 여하튼 아주 젊었을 때 23살인데 기독교 관계라는 책을 썼어요. 그다음 그 계속 여러 판을 썼는데 아주 탁월한 학자인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까 그 여관방에 그 가서 너 안 하면 벼락 맞을 거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순진한지 그런지 정말 벼락 맞을까 봐 겁나서 나왔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좀 개혁하다 보니까 아주 젊고 또 반대파가 워낙 많았어 가지고 쫓겨납니다. 추방되고요. 그럼 한마디로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로 망명을 떠나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종교개혁이 막 부딪히면서 도저히 이 그냥 있는 사람들 사상이나 어떤 힘이나 지도력으로는 카톨릭이랑 못 싸우겠다. 그래서 다시 칼빈을 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돌아오면 이제 돌아오면서 칼빈이 소위 말하는 그 구루가 됐느냐, 그 도시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느냐, 또는 그 도시를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1년도에 돌아와서 최초의 법령인 제네바 교회 법령이란 걸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몰라서 밤을 새면서 전전긍긍했어요. 그리고 41년도에 돌아오는데 55년까지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파였습니다. 의회 내에서. 야당이었어요. 1555년 5월 16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윈더 택시도 그래가지고 승자 또는 다수파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오늘날은 그 뭐 야당도 조금 구색 맞추기로 대충 그 해주고 여당 멋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16세기 같은 경우 1500년대에서는 의회란 게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여당이 다 해먹었다고요. 한마디로 A부터 F까지. 그러니까 55년까지 겨우 소수파였고 55년에 이제 재밌게도 5월 16일날 우리 5.16 쿠데타 일어난 날 그날 바로 그날 이 다수파가 이제 소수파를 완전히 죽여버리자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오히려 그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이 다수파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 소수파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6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몇 년, 9년 동안 권력을 잡고 휘둘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칼빈도 어거스틴처럼 대부분의 저작이 마지막 시기에 다 나옵니다. 1년에 3-4번씩 쓰거든요. 2000페이지짜리를. 그 책 쓰시고 설교를 일주일에 4-5번이나 하고 뭐 가정 방문도 엄청 하셨고 또 국제 관계에 대해서 편지 쓰고 막 이런 사람이 언제 그 정치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도 대다수의 시기는 야당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칼빈파가 정권 잡은 이후에도 이 칼빈은 이 정치에 끼어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고 사상적 지도자는 됐겠죠, 나중에. 그리고 결정적인 건 칼빈이 제네바 시민이었던 적이 없어요. 의회가 제네바 시민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계속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갖고 독재자라고 막 하고 막 그러는 거는 그렇고, 마치 독재자 그러니까 제네바가 전제주의 도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제네바는 뭐라고 그랬냐면 압제당하는 자들의 고향, 솔직하고 자유로운 도시. 달리 말해서 전 유럽에서 제네바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점에서 살기 좋았냐면, 일단 자유가 있으니까 온갖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몰려들었고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당시 음악이랑 예술 부분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당시가 중세시대였잖아요. 중세 말해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황당한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민주적인 입법제도가 확립됐고, 또 하나는 복지제도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제네바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도시였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제네바에서는 그 교회에 오르간 못 사용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그런 뭐 삭막한 데가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 말에 국제칼빈학회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쇼팽의 대부분 작품, 바하의 대부분 작품이 제네바에 쓰던 그 성찬 예배식에 쓰였던 가사를 인용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도시 내내에서 음악이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활발히 일어나던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는 못 사겠냐, 그 이유는 카톨릭이 예배 시간에 설교 안 하고 맨날 성찬 이 성례 그러니까 미사 아니면 음악,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으로 띠리리링 하는 거에 다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딱 끊고 설교에 집중하게 하자 그래서 안 했던 거지, 뭐 음악 자체를 폐지한 게 아니다, 악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독재자는 아니었다, 사실을 알고 보니까 독재할 시간도 없었고 그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또 다른 공격을 합니다. 뭔가 하면 제네바는 아주 엄격한 건진과 시민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제재하지 않았는가. 이거 참 정성구 교수님이 그 잘못이 커요. 뭐 어느 정도로 썼냐면 뭐 포커 쳤다고 잡아다가 죽였다 이런 말 쓰셨더라고요. 그랬어요, 책에. 그건 막 그런 건 있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청교도 생각하면 그 좋은 글씨에 나오는 청교도는 아주 위선적이고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생활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다 억압하는. 근데 실제로 청교도가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를 우리 같은 칼빈주의 학자란 사람이 그렇게 써버리니까, 뭐 니네가 썼는데 이게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한 이 역사 왜곡의 달인들의 기록을 그냥 착인도 안 해보시고 그대로 인용문도 안 쓰고 그냥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자료를 찾고 하는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이 발생한 게 르네상스가 원죄를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 그 사람에 관해서 쓴 책이나 또는 그 사람 뭐 인용고 몇 개 하지 말고 시간 있으면 원전을 읽읍시다. 그러면 더 얻는 게 많아요. 난중일기도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걸 읽어야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쓴 걸 보면 왜곡된 게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고, 성웅 이순신 뭐 요새 관점으로 따져보면 문제 많죠. 척도 한둘도 나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단점도 알고 약점도 알면서도 그걸 거치고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가, 이 점을 보는 거지, 좋은 사람이면 100%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병이에요. 한국 사람이 특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갑자기 저놈은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 걸로 넘어진 게 그러면서 제료가 굉장히 엄격하지 않았냐, 숨조차 못 쉬는 도시 아니냐, 그리고 칼빈이 바로 이런 엄격함을 주도한 원흉 아니냐, 이렇게 포화를 뽑았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아나크로니즘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시대착오라는 겁니다. 시대착오. 그 우리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대착오예요. 예를 들면 일본 역사청산하고 막 그런 거 좋은데, 과거사 청산, 그 과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멋모르게 막 하는 거. 또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 땅. 아 좋다고요. 독도는 우리 땅. 국제재판소 가보십시오. 그냥 끝납니다. 독도는 일본 땅으로. 우리가 감정적 흥분 막 일으키는 사이에 일본은 무려 50년 동안 수십만 건의 자료를 만들어내고 조작해내고 막 했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에 막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막 감정 핏대 세우기 바빴던 거예요. 국제재판소 가면 그냥 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착오란 건 뭐냐 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의 일을 무조건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시대착오라는 걸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정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봐야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무슨 일을 그 해석하면 뭐든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적 역사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김규황 씨란 분이 얼마 전에 뭐 기독교인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려면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제국이고 사탄의 그거다라고 이렇게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에 글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18세기, 17세기의 자본주의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어요.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라는 국가야말로, 자본주의 구도로 발전하는 국가야말로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자본주의가 발전 안 한 나라일수록 그분이 말한 이상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 시대적인 것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칼빈이 도착한 도시인 제네바는 전쟁 중인 도시였어요. 1503년에서부터. 그리고 독립투쟁, 아까 말한 중이었어요. 샤를 3세라는 사보이 대공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 준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하나가, 제네바시는 시민들의 자생적인 의용군 외에는 무력 세력이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이웃 도시인 베른이라는 도시가 도와줬거든요. 베른이라는 도시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칼빈 죽은 다음에 89년에 전면적 벌어지고 1603년에 이제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카톨릭이 개신교 도시랑 전쟁을 했을 때 만약에 전쟁 치면 어떻게 되냐면 싸그리 다 죽였어요. 뭐 10만이 되든 20만이 되든 여러 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쟁 중인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무장을 해야 되죠, 그죠? 마태하고 방탕한 생활 안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 그 엄격함이란 걸 부과했는데요, 스스로에게. 그 당시 중세는 어떤 사회였냐면 이웃집에 아주 예쁜 여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아주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우리 남편은 지나가면서 저 여자에만 쳐다보냐. 근데 뭐 그 여자분이 뭐 일하다가 실수로 여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슬려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아, 저 여자 머리 잘랐다. 성당에 신고를 하고 그 일주일 후에 잡혀서 고문 받다가 일주일 후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실합니다. 그게 뭐 먼 일이 아니라 칼빈 오기 한 10년 전에 저 이웃도시에 벌써 벌어진 일이에요. 중세사회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여자가 머리 자른 거는 남자처럼 보이는 뭐 마녀의식의 일환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녀로 죽은 사람이 숱해요. 그러니까 이쁜 것도 죄라니까. 이런 도시 속에서 그 제네바가 했던 엄격한 게 뭔가 하면 신성모독 금지, 카드나 주사위를 해도 되는데 도박 행위로 하면 돈 걸고 하는 거 금지, 도둑질 하는 거 금지, 간통하는 거 금지, 그 다음에 빵가포도주 부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 금지, 무허가실집 개설 금지. 자, 이게 그렇게 엄격해요? 물론 지금 21세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가혹하다고 비판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럽에서 이 정도 금지법 가지고 있는 거는 유럽에서 제일 자유로운 도시예요. 머리 깎기 금지, 여자는. 여자가 치마 뭐 입을 게 없어가지고 잠깐 바지 입으면 화형. 뭐 대충 그런 게 유럽 도시였거든요.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번 우리의 관점에서 봐가지고, 야, 자유의 도시라면서 무슨 술도 그냥이 아니라 부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 금지예요. 이런 거 꼬투리 잡으면 너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준정신상태 시민들에게 이 정도 금지는 필수적이었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엄격함의 비난을 칼빈이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오기 전에 이미 1503년 이후에 통과된 법률들이에요. 도덕률로. 그러니까 칼빈은 그걸 잘 지킨 것일 뿐이지, 칼빈이 새로 뭐 너네 뭐 교회와 일주일에 주일날 빠지면 뭐 어떻게 몇 대 때리고 그런 건 한 적이 없다고요. 훈계나 이런 것들은 건징은 있었지만, 또 건징도 엄격하게 시행이 됐는데요. 건징이 시행됐다는 게 그 사람을 다시 교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뭐 카톨릭으로 파문한다든가 누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든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칼빈이 정말 가혹하고 나쁜 놈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베르투스 화형 사건이란 겁니다. 세베르투스를 화형한 담당자 아니냐. 1553년 10월 27일 날 세베르투스란 사람이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혹한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제네바 의회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칼빈 대적들은 이 화형의 책임을 모두 칼빈에게 밀어붙이면서, 봐라, 이놈이 저렇게 잔혹한 놈이다. 사람을 산 채로 화형시키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몰비에일 뿐더러 부당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 개혁주의 학자들조차 이거 그대로 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분이 연구하셨는데요. 그 연구가 참 좋은 연구고 많이 그걸 벗겨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는 금고형이란 게 없었어요. 잡혀서 감봉 가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체계랑 다른 게 잡히면 무조건 유죄인 겁니다. 유죄에서 무죄를 벗겨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고문당하기 시작하고, 유죄니까. 그리고 무죄가 안 벗겨지면 그냥 뭐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스페인의 이단재판소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한 거는 뭔가 하면 염산이 든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그 손이 무사하면 무죄고 이상이 생기면 유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유죄니까. 예,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뭐 잡히면 다 무조건 대충 사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상당히 제대로 된 재판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요새 보기에는 억지로 죽인 거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근데 세베르투스란 사람은 제네바에 당도하기 이전에 이미 카톨릭에서도 신성모독으로 사형, 루터란에서도 신성모독으로 사형, 개신교에서도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수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칼빈한테 몰래 편지가 보냅니다. 나 제네바 가서 살 수 없냐. 근데 이때가 1553년이잖아요. 1553년, 아까 쿠데타가 몇 년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1555년. 칼빈이 소수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리베리땡이라고 칼빈 반대파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네가 와도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못 된다. 그리고 네가 오면 내가 여기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무시하고 왔어요. 예, 무시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자마자시위가체포했고요칼빈은그청문회랑법적절차를열려야한다고요구했지만이의회판은그신속하게그러니까의회의목적으로는뭔가하면이이단을우리가차용함으로써우리의미신을전카톨릭과루터란과개신교회에드높이자우리는이렇게정통신앙을사수한다그래서속전속결로진행해서죽였던겁니다최근에뭐칼빈이그화형을통해서는그거하는건너무잔혹하다이렇게반대한문건이발견됐고요그리고이런걸그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얘기하고싶은거는칼빈이랑뭐관련이없지는않았지만이런거에있었다는거고당시전쟁의시기였어요그우리들이잘아는삼총사라는이야기있지않습니까허리에추기경누가나옵니까리실리에리실리에추기경이거기그러니까막삼총사중에술잘마시고그러는이상한사람나오잖아요그신군대그사람이개신교신자인거예요삼촌형사중에한사람이그개신교들을리실리에가추격해가지고그네덜란드에한국까지추격해가서20만명을죽입니다20만명시도안남기고그중에살아남은사람들이쪽쪽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간거예요이러고전유럽도시에카톨릭이지배하는도시에평균천건이상의종교재판으로살인이자행됐어요사례가민스터에가보면지금도민스터성당에세장이두개걸려있거든요개신교들거기다집어넣어가지고불며죽였다고그시체가재가돼가지고다떨어지면거기다시두명올려보내고그이후에기본상식이었는데제네바역사통틀어서종교문제로죽은사람은딱한명입니다뭔가좀이상하죠수천명수십만명학살한거는아무소리도안하면서한명그죽었다고막난리치고그것도칼빈이한것도아닌데그걸믿기로이렇게하는거는그러니까뭐하는데뭔가의도가있다는거죠그래서그의도성을파악하고당시의상황을봐야되고또정확한걸역사적팩트를알아야우리가왜곡된이런거에벗어나올수가있습니다우리한국사람들의단점중에하나가누가이러다그러면와몰려가서막죽여버리잖아요그래놓고서나중에어이상년이아니라이상년이었네그런말고이번에뭐어떤분누구얘기도있는데엉뚱한사람한테막퍼부었대요그누구였죠누구사건이지기억이안나는데이름이이름비슷한사람한테그래놓고서어아니었네그런말고그사람은이미사회적으로매장돼가지고막죽어가고있는데그런말고이거참조심해야됩니다그러니까사실을정확히하게하고그걸해야돼요그러니까우리국민이지금퍼플리즘이유행할수밖에없는게그만큼쟤들이약한거예요아직아직근대화가덜된거예요다른말로그포스트모더니즘딱떠들때가아닙니다한국이고통받는거는근대화의과잉으로고통받는게아니라근대성의부재와아주부족때문에그러니까다른말로해서기본이안돼있어요기본을하나하나갖추는게중요한거예요아이거말이샜네요그래서이렇게그하고그다음에요까지도이제안되니까그다음많은게이제칼빈이창백한조직신학자아니냐이거는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었어요왜냐하면칼빈이움직이는종합병동이라는게별명이었거든요초상화보면비쩍말라가지고거기다수염도있고이렇게검은옷딱입고있고아저사람정말창백한사람이다인간성이라면전혀안느껴지는참그런사람이다막이런그생각을하고있었는데요이게또우리나라의그규리회수를건다면탱자가된다라는속담이있듯이참우리나라계속한국만욕하는것같아가지고그뭐저사람은한국을싫어하는반한론자가보다라고생각하겠지만그게아니라우리의약점을알고그걸정확하게인정할때약점이그극복되고요유럽이나이서양군의약점은더많습니다그것도나중에얘기하고우리가제대로쓰려면그런약점을이겨야되기때문에그런얘기를하는겁니다또참죄송하지만그너잘났다막이런얘기하고막이런거할줄몰라서미리얘기하는데요사실은사실대로말해야되지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선배님이라도 우리가 선배님의 어깨 위에 서야 되지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칼빈의 원전이 칼빈의 오페라 옴니아라고 지금 59권짜리가 한 권당 2-3천 페이지 라틴으로 팍팍하게 쓴 게 59권이에요. 59권.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어느 정도 영어로 번역됐어요. 그것도 20세기 전에 19세기 영어로. 그러니까 제대로 안 번역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한 5-6권 정도가 한국말로 번역됐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이게 칼빈주의라고 막 하면서 이제 가르친 거죠. 기독교 강요, 뭐, 중요 서류 2-3권. 근데 그건 교리책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만 칼빈주의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칼빈주의라 그러면 신학생들은, 아, 짜증나요. 그 칼빈주의, 막, 빡빡한 거. 근데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리 또는 도그마라는 말을 들으면 다 갑자기 생명의 환희의 불빛을 보는 것처럼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에는 축복 같아지고, 이거 제 글이 아니라 영국의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가 쓴 글이에요. 그런 감동을, 생동감 있는 감동을 줬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워낙 라틴어가 하니까, 그리고 무식한 신부가 라틴어를 제대로 알기로 했겠어요. 성경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지역교회는. 물론 잘 나가는 교회는 아주 좋은 라틴어들도 됐지만 영국 사람이 라틴어를 알 게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교회가 영국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설교, 교리 다 포함해서 이제 교리 또는 도그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감동의 도가니였던 겁니다. 자기 생활과 결부된 생명의 말씀. 근데 그 왜 우리는 이제 교리라는 말만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고 차가운 게 생각나고 막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생각나는가. 이 한국 기독교가 아직 역사가 어리다는 겁니다. 교리책은 몇 권 안 되고요. 칼빈의 전작 중 거의 20몇 권은 주석책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한 거 추석한 책. 아주 풍부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방문 통해서 이 칼빈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내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죄송하지만 라틴어에서 영어로 안 번역된 것 부분들은 옮길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칼빈에서 연구 안 했다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겸허하게 나갔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앞에 칼빈 학자, 신학자들이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요 몇 건 가지고 세계 최고의 칼빈 석학이 있는 것처럼 한국 내에서 사기를 치고 돌아다닌 겁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이게 칼빈주의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런데 칼빈주의 자체에도 기독교 강해에 안 나온, 심지어는 기독교 강해에 대체되는 사상들이 딴서적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그 칼빈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교리고 별거 아닌 거면, 칼빈주의 때문에 여러분, 그 종교개혁 칼빈주의 때문에 대통령 제도가 생긴 거 아세요? 물론 직간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최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2000년대 넘어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당시 모든 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어디나 모든 전세계가. 그죠? 근데 왕이 없어진 데가 어디예요?
종교개혁.
자유가요. 종교개혁이었다. 그러니까 의회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의 산물인 겁니다. 산물이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교리만을 다루는 이런 종교개혁, 그 말 해석이 잘못됐어요. Reformation은 영어로는 Reformation이라고 하거든요. Religious Reformation이 아니라고요. Reformation입니다. 개혁이란 건 뭔가 하면 종교, 사상, 정치, 경제, 문화, 미술, 음악, 전 삶의 전형의 분야에 있어서 중세의 거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회 보면 개혁이 나와요. 종교개혁이. 그 한국의 종교개혁으로 번역해가지고 이게 축소돼 버렸어요. 아, 종교개혁인가 보다. 근데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유럽사회 있는 하나의 개혁으로 인식하거든요. 그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이라면 교회를 이렇게 교쳤다고 그게 유럽을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고 유럽의 왕정제도를 봉건제도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바꾸고 그 대통령제도 나오고 의료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르네상스를 이어받아가지고 과학도 베이컨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열매거든요. 베이컨적인 그 사고가 싹 트고 또 문화에 있어서도 예술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그 르네상스를 꽃피운 것들 그게 종교, 아, 종교, 그냥 개혁인데, 한국 사람들 번역하면서, 아, 이걸 교회적인 그걸 해야겠다라고 종교개혁으로 번역하면서 축소되버린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라도 했으면, 우리가 칼빈주의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욕먹는 지탄받는 거에 안 됐을 거예요.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백한 조직신학자라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참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아무도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우리가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번역을 많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원전을 300만 번역하기 시작하고 칼빈의 사관문도 번역하고 또 뭐 다른 잡지 이런 것들 번역하고 여러 개를 번역하는 이 작업이 들어가면 아마 칼빈 같은 경우 뭔가 하면 천년 전에 따랐던 어워킹을 재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개혁주의의 후손이라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체되고 생활 사회 속에서 힘을 잃고 우리 크리스찬 스스로가 내가 빛인가 소금인가 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 조차 확신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뿌리로 한번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뿌리가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을 발화시킨 또는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힘이 있었는가. 근데 그 당시에 칼빈이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도시를 점령하고 그 도시에서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역사를 바꿨고 중세의 어둠을 깨치고 새로운 근대의 빛을 열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렇게 밋밋한 종교인가라는 거를 그거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의 뿌리인 존 칼빈의 시대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폭넓게 정말 그 사람 중에 전반적인 생각과 사상을 그렇게 해서 발견한 칼빈은 단순히 창백한 조직신학자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목회자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회자예요. 몇 가지 예를 좀 이따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고 아주 훌륭한 남편, 스승, 친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칼빈이 비예술적인 사람이다 라고까지 누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플랑포기도 그 색채 하나하나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지나가다가 플랑포기 보고 감동해가지고 막 글을 쓴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지금 칼빈주의자 그러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뭐 기독교 서적 외에는 아무것도 안 읽는 사람 또는 뭐 우리랑 사상적인 생각이 조금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논문에 갔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이 칼빈주의의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칼빈은 그 당시에 교과서 카톨릭 교과서 인 센텐티아나 이런 데서 막 마음대로 인용했어요. 하면서 이거 좋은 말이다 훌륭한 말이다 이 말은 맞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누구 뭐 다른 신학이 다른 사람 말을 맞는 그 옮겼어도 아니 이 사람 그를 인용하다니 이것은 변절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칼빈주의가 아닌 겁니다. 칼빈주의란 거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의 기본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한 모든 것에서의 자유, 심지어는 정부의 권위조차도 부정하는 자유, 이런 환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무식한 거였냐, 이게 첫날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가, 여러분 르네상스 잘 아시죠? 그죠?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에 공헌한 게 뭔가 하면, 뭐 고전을 발견해가지고, 고전 발견하다 보니까 초대 교부들을 걸 발견하게 되고, 초대 교부 발견하니까 덩달이로 어거스틴을 공부하게 되고, 어거스틴을 공부하면서 은혜와 은총, 이신친이 이런 것들 다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제 일어났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당시 르네상스가 인식론에 대한 고민을 촉발을 시켰는데 해결을 못 찾았습니다. 지식론과 인식론 문제에서. 그 해결이 누구나 카톨릭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루터라든 개신교든 그 해답은 어거스틴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나 모데르나라는 사상학파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학파도 있었는데요. 이 칼빈이라는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주의라는 것을 16세기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론이나 이 어떤 사물 인식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단순히 이 종교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유럽의 인식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문주의자, 뭐 칼빈 제자들 중에 인문주의자들 많잖아요. 멜랑코톤이나 베자나 이런 사람들 다 인문주의자잖아요. 그 당시 유럽의 전석학들이, 대다수석학들이 딱 개종을 해버린 겁니다. 종교개혁, 개혁교회로. 이게 뭔가 하면 이 칼빈의 사상이라는 것은 유럽 사상의 근간을 기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법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장자크 루소가 거기 민양론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 칼빈을 신학자로만 아는 사람은 좀 칼빈을 잘 모르는 거다. 우리 위대한 스위스 법을 세운 사람은 바로 칼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로마법이라는 걸 회복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종교개혁이란 말을 개혁이라고 바꾸자. 개혁 내지는 뭐 시대 개혁이라든지 이게 본래 의미에 맞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religious reformation이 아닌데 그거는 한 분야였는데 개혁에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축소시켜 버리면서 스스로 기독교인도 그 힘을 모르고 그냥 아 종교에서 교회를 개혁했나 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적으로 갈등하고 이때 위기 때 저희들이 정말 이 개혁에 숨어있던 힘들을 저희들도 발견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 아마 기독교가 기여하고 주류 기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믿는 사람이 정말 이게 해답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변화를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전부가 안 되고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고 움츠러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 칼빈에 대한 공부가 한국 사회에 대안일 뿐더러 21세기 서양 사회, 유럽 사회에 부딪힌 부분에서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맥그라스라는 분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한 건데 칼빈이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을 재발견해서 중세를 넘어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회의주의에 접어든 우리가 500년 전에 그 칼빈의 사상을 재발견해서 정말 그 핵심을 우리들이 파악한다면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그 개혁의 촉발제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칼빈의 뭐 여러 좋은 제자 중에 한 분이 셰퍼도 있고요. 이런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란 분이 우리가 아는 단순히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시대를 바꾼 유럽을 중세에서 근대로 바꾼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대단한 인물인 거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왜 조직신학으로 접근하면 안 되냐 하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역사신학적으로 보면서 조직신학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넓게 두 사람 인간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교리와 이론이 왜 생겼냐 이걸 이해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거는 A 100%니까 믿어라 따라라. 근데 칼빈도 틀린 건 많거든요. 그게 종교가 되면 안 되죠. 여기 검은 6페이지에 검은 글씨로 쓴 거. 그렇지. 그는 다시 육체의 형태와 본질을 지닌 채 오실 것이며, 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그 육체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은 육체의 굴레에서가 아니라 정신의 자유함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한국 학자들이 이 편지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칼빈의 입장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편지가 뭔가 하면 1552년 4월에 로잔느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다섯 사람의 프랑스 청년들이 목회 헌신하고 고후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 리슐리의 추기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던 프랑스는 개신교다라는 게 드러나면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이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칼빈은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학생 중인 한 사람인 베르나 세긴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칼빈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우리 몸이 사회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하는 건가? 그게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당시 칼빈이 수업 시간에 무슨 이유인지 대답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그거를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는 편지를 이제 쫙 보냅니다. 그걸 보면서 조직 신학자들이 이거는 칼빈의 사후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입장 이러면서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깜빡이 갔을 때 너 뭐 끝까지 싸워라 막 이런 거 쓰면 아마 편지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수업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우리가 죽을 거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그죠? 그 서양에 임박한 제자들에게 글을 쓰는 그 노스승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곧 죽을 제자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출발임을 알리고 있는 스승. 아마 흔들리는 촛불빛에 의지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 편지가 그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편지를 받아서 제자들이 아, 스승님이 그때 못한 대답하는구나. 이거는 조직신학의 뭐다. 라고 느꼈을까. 아니면 정말 그 편지를 읽고 스승의 격려를 느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교리를 아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그 칼빈의 삶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이면의 정신과 그리고 사랑, 그 희망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